말씀 시편 11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3면입니다. 119편 9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하고 있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전체를 쭉 읽어보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결의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괴롭다 하는 내용, 그 두 가지로 시편 119편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소재가 함께 엮여서 때로는 삶은 고난이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결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제 삶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토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편은 주의 법도는 중요하다 하는 점과 삶은 그럼에도 괴롭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쉽지 않은 삶에 대한 토로가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로 주의 법도를 붙드는 일을 꼽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관심은 고난의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주의 법을 기억하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92절을 보면 이 두 문제가 응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법이 즐거움이다. 그러나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나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이 한 절은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법이 그의 소원이나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일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도구로, 우리 욕망과 소원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 삼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칭하므로 인간의 마음이나 안목에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그저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어긋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법이 우리의 또 시편 기자의 즐거움이 된다는 고백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의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15면입니다. 구약성경 315면, 신명기 32장. 45절, 46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읽은 구절은 그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모세가 남겨주고 있는 마지막 말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47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본문에서 주의 법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에서야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이 결과로 빚어집니다. 생명인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는 일,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일은 성경에서도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반응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그대로 전제한 채 나오는 고백과 반응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라, 살려면 죽으라, 또는 십자가를 져라 와 같은 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은혜가 된다거나 꿀처럼 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그렇게 말씀이 참 좋구나 라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자주 갖는 방식은 흘려듣거나 또는 골라듣거나 아니면 그도 안 될 때는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주의 법이 생명이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듣거나 외면해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 회개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 아뢸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은 맞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개한 뒤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은 채 흘려듣거나 외면한다면 곧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말씀의 길과는 다른 방향의 길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길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확보할 다른 방도도 없습니다. 생명인 말씀만이 즐거움과 기쁨의 결과가 생겨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92절, 시편 본문의 9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주의 법에 대한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묵상이 결코 편안하지 않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2절에서도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이 고난의 삶 속에서 중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일과 고난의 삶은 서로 배척되는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119편 10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893면 119편으로 돌아가 보시면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5절은 성경책 앞에 자주 적혀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특별한 맥락 가운데에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데도 또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하였는데도 고난이 너무 심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명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한 결심과 더불어 고난의 현실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고난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을 붙잡는 일과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8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당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살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로 가면 그렇게 살 때에 주어지는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법을 지켜 행할 때에 주어지는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산 아래에든지 산 위에서든지 물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어서 어떤 부족함도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뿐만 아니라 철이 나오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무기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조차도 겁내지 않을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인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은 이토록 복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행하라. 이렇게 복되게 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의 말씀이 11장에 가보면 같은 구조로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강성해져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들어갈 땅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부분에서는 그 땅, 곧 그곳에서 사는 삶,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의 삶이 어떤 면에서 독특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땅의 성격은 애굽 땅과 비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애굽 땅은 씨를 뿌리면 물을 주어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그렇게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줄 물이 따로 없는 땅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 것이 확실하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냐 하면 1년 내내 그 땅 위에 눈을 들이대고 계신 그런 땅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돌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영농 방법은 그 어느 곳의 농사법과도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상과는 다른 종류의 땅임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의 성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여겨지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받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이제까지 지내온 신앙생활에서의 경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배워 또 믿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은 살아가야 할 방도를 모색하느라 복잡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단순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농사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농경의 신, 바알 등등의 신들을 영입해 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그 땅에서는 아마추어일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마치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아마도 확실히 예견했던 것처럼 모세는 묘한 경계의 말씀을 16절에 덧붙여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참으로 단순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뢰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하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된 약속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데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근을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 외적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앞을 내다보고 또는 다음 해를 내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외부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해온다든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된 문제가 상황이 악화될 때에 비로소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다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백한 약속과 삶의 규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전망이 참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숱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난관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처럼 반복해서 주의 법을 명심하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기록하여 차고 있고 미간에 말씀을 정한 통을 붙이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집을 드나드는 문에도 말씀을 붙여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과 고난은 서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경고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생각 사이에는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 사이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애굽 땅의 방식으로 살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때에 벌어지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관, 곧 애굽의 방식이 이길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하심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우리의 인생관에 따라 곧 애굽의 방식에 따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하여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우리를 결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앞에 생명인 주의 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외면하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생각이 주의 법을 이길 때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돌이켜질 때마다 우리는 고난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무릎 꿇리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일이 있을 때에라야,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라야 우리는 주의 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자아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면 우리의 감정에 숨어있던 애굽의 길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사이에 격한 씨름이 벌어지고 드디어 주님의 법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에야 우리는 정말로 주의 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고통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주님의 법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빚어내는 고난과 또 우리가 빚어서 서로에게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